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남아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예열 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뇨? 그니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서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함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용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36절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치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함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4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년마다 우리가 7월 첫 주에 갖는 월드캠프는 장마기간이 돼서 늘 비가 오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했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고 또 장마철도 지나가 버렸고 목사님께서 7월 1일 날 그 에티오피아 계시면서 한국에 태풍이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감사하셨다 하더라고. 만약에 7월 1일 날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어쩔 뻔했나. 다 날아갔을 텐데. 그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번에 월드캠프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쩌다가 이 CLF 담당자가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번 월드캠프 CLF에는 800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가 참석을 할 거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의 비자를 못 받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그 비행기 티켓값을 준비한다는 건 1년 내내 번 돈을 다 안 쓰고 모아야만 가능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한계를 다 넘어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80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 일반 목회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행기 티켓을 자력으로 준비해서 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거의 90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가 자비를 들여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목회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끌려오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CLF 목회자들 가운데 비숍이라는 지도자급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는 콩고 민주공화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피지의 감리교 사무총장, 감리교 사무총장 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전에 2년 전에 피지 감리교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한국 감리교단에서 이단이란 이야기를 듣고 비밀리에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사무총장이 바뀌었죠. 그 당시 사무총장하고 한 두세 분 목회자들을 한국에 보내서 이 CLF를 참석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CLF 참석을 하고 월드캠프를 참석을 하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서 보고하기를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힘있게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피지 감리교 총재되는 분이 대전도 집회 때 다녀가시면서 다녀가셨고
그 전에 목사님이 피지를 방문했을 때 이 총재께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피지 인구는 80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감리교인은 5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인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총재되는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감리교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성도들이 변화를 입지 못해서 한계를 느끼고 모두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까지 막연한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서 올해 이제 정식으로 작년에 MOU도 체결하게 되고 올해는 목회자 7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됐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집회를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다녀오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그동안 월드캠프의 꽃이 학생들이었는데 갑자기 꽃이 바뀌었어요. CLF로. 그래서 이번에는 CLF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를 입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세계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목사님께서 시편 2편 8절을 읽으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경에서 도려내버렸다 하시더라고요. 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네게 기업으로 주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난 이후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을 네게 기업으로 주리라는 그 약속을 따라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장관 포럼을 하면 청소년부 장관 한 분이 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 구원을 받으면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돼. 대통령이 연결이 돼서 복음을 듣게 돼. 그 나라의 청소년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게 돼. 한 장관이 구원을 받으면서 선교사 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나라 전체를 다 얻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는 선교사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 주죠. 선교사님 부부가 수요일에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얼굴이 낯이 익은데 좀 저 뒤쪽에 앉아 있으니까 누굴까 어디서 본 듯한데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선교사님 부부예요. 처갓집이 대전이어서 이틀 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아니 선교사가 돼가지고 처갓집에 와가지고 시간을 보내느냐 처갓집에 인사로 왔으면 교회를 들려서 교회를 찾아와서 교제도 하고 같이 마음도 나누고 그래야 마음의 힘을 얻어서 장인 장모님에게 복음도 전하지. 장인 장모님 구원을 안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싫어한대요. 교회 교자만 나와도 싫어한다 하더라. 목요일 날 저희들이 교육청 대강당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잘됐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거기 행사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야 되겠다. 초청을 하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하는 행사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저녁을 다 드시고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왜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걸 자꾸 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인연 끊자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 이제 목요일날 행사도 참석도 못하고 식당에서 서로 이제 헤어져서 교회로 터벅터벅 왔더라고요. 행사를 마치고 왔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힘이 푹 빠져서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어떻게든 그 부모님을 전도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쉽지 않는가 봐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러는데 어이 자네는 어떻게 자네 형님이 집사라면서 그런 집사라고 비행기 싹 대주고 그러니까 이래 오는 거잖아. 자네도 돈 좀 벌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사위를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도 장모님이 저러시면 안 될 텐데 사위를 잘해줘야 딸을 잘 섬겨줄 건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거 봐요. 제가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복음 전할 마음 아니면 왜 가서 인간적 육신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고 대접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데 아무 소리도 못했느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말을 못했느냐고 장모님 어떻게 사위를 보시기를 돈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까? 예? 아니 사람을 어떻게 사람의 가치를 돈 가지고 따져요? 저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같아도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만나고요 장관 만나고요 그래 사는 사람이고요 정말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사는 심령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장모님 사위를 돈으로 가치를 따집니까? 할 말을 해야지 왜 바보같이 그런 소리 당하고 듣고 무시를 당하고 살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호통을 좀 쳤어요. 그날 저녁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두 분이 집에 가는데 초저녁에 부모님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랬는지 사모님이 선교사님한테 걸어가자 캐딱하더라고요. 집에까지 걸어가자. 집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전이라는데 밤새 두 사람 이야기하며 걸어서 집에 도착했더니 새벽 3시더래. 중요한 건 그 장모님이 그때까지 안 나타나니까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장모님이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좀 와보라고. 여기 앉아보라. 아니 내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 이야기를 왜 자꾸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지 이유나 들어보자.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 따님이 그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사모님 벌써 막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무슨 얘기해야 될지 무슨 이야기할 마음에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그날 저녁 막 혼이 나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그날 저녁에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막 다 했다 하더라고. 장모님한테. 장모님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따집니까?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빵빵 쳤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구원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쭉 하고 나니까 임서방 미안하네. 내가 참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자네 많이 무시했네. 내 딸 고집이 세서 같이 살기 많이 힘들지 하면서 그 장모님 마음을 다 여시더락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부른데에 계신 모대건 선교사님은 몇 년 전에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빨리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 한국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혈관종이라는 병이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혈관종이라는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왜 내 안에서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되면 바로 쓰러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뇌에 있는 혈관이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서 조금씩 피가 흘러나오면서 나오는 대로 굳어지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 뇌를 막 덮고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쓰러져서 병원을 갔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피가 응고돼서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긁어낸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다행히 말하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됩니다. 한쪽으로 마비가 와서 팔을 막 힘을 딱 쓰고 그러지는 못한다 하더라. 한쪽 눈도 앞을 보지 못하게 돼. 얼굴도 입이 이렇게 돌아가서 틀어져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가 선교하겠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국에 어느 교회의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당장 부룬디로 가서 복음 전하라 하더라는 거죠. 예, 한쪽 눈도 이제 실명됐고 입도 틀어져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데 다시 선교지로 가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기 모습이 돌아봐졌다 하더라.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인 줄 알았고 믿는 사람인 줄 알았고 따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구나. 우리 성경 한 곳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런 몸으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선교하겠나?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내 이야기 들어주겠나? 근데 목사님은 그 형편 전혀 안 보시고 부른 뒤 지금 들어가. 가서 복음 전해. 이 성경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부른 뒤로 가서 다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입도 돌아가고 얼굴도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눈이 감기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보호대를 차고 사는데 그런 자기 형편, 그런 자기 모습 다 잃어버리고 종의 마음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현목 목사님이 가셨는데 청소년부 장관을 만나러 가는데 부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저래 가지고 통역하겠나? 통역할 사람은 다른 사람 데려가야 안 되나 했는데 통역은 누가 하지? 제가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매이지 않고 장관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담대하게 통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모대원 선교사님을 향해 마음을 그렇게 여시더라고요. 그런 몸을 가지고 그곳에 선교를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그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서 크게 여기더라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무슨 자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선교사님 마음에 입이 돌아갔어도 얼굴이 일그러졌어도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통령도 장관도 어떤 사람도 그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따라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성합니다. 두 다리도 성하고요. 팔도 성하고요. 온몸이 신체가 온전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복음에서 떠나 있고 마음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마음은 주님에게서 떠나 육신에 젖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음악학교 학생들이 협연을 가는 거예요. 크라샤스 합창단하고 협연을 한다는데 제가 처음 그 얘기 들을 때 야, 마음이 설레이겠다, 기쁘겠다, 즐겁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세계 최고의 합창단과 끌이 나란히 노래를 부르고 세계 최고의 합창단과 함께 앉아서 함께 협연을 하는 그 순간 그 합창단에 속해서 앉아있는 그 순간이 꿈만 같고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대요. 그렇지가 않대요. 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곳에 있다 보면 지적을 많이 받는데요. 그도 그렇죠. 합창단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시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작은 시간 하나도 허투리게 쓰지 않고 그날 그날 공연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공연을 펼치기 위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연습을 하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늘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합창단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내던 습관대로 그곳에 가 있으면 혼이 나게 돼 있겠죠. 너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너 왜 여기 그냥 서 있어? 앉아 있다고 뭐라카고 서 있다고 뭐라카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고 이제. 그도 그렇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앉아있을 시간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없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서 있는 거지? 무의미하게 합창단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흐트리게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학생들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그게 아니고 합창단은 왜 새벽부터 일어나서 잠시도 쉴 틈 없이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또 연습하고 어제 했던 공연 똑같은 공연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처음 하는 공연처럼 똑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최고의 공연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노래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연주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대충 설 수 없더라는 거죠. 야, 합창단과 함께 있다 보면 시간을 잠시도 여유가 없이 쪼개고 쪼개고 쪼개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쓰지 않는 거 보지 않느냐? 봐요, 본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는구나. 나도 배워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배울 마음을 가지면 너무 좋은데 뭐가 불평인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그거는 딱 하나더라고요. 합창단은 복음만을 위해서 공연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학생들의 마음에는 복음의 마음이 없으니까.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왜 음악을 하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음악을 하잖아. 그런 복음을 위해서 합창단 연주할 때 너희들이 함께 협연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연주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학생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협연 가기 전에 한 시간 남짓 교제를 했는데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에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복음에 마음이 없이 저희 생각 가지고 살았어요. 저도 마음을 바꿀게요 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결국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왜 육신에 젖어서 살지? 왜 주님과 상관없이 살지? 왜 믿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지? 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않을까? 복음의 마음이 없으니까. 육으로 사는 게 편해 보이고 복음의 마음이 없으니까 육신을 즐기며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잖아. 여러분 목사 안 되고 무슨 낙으로 삽니까? 황혜정 장로님한테 목사 안 되고 그 하늘사회 사느냐고 목사하지. 박문택 장로님한테 아니 남의 그 죄 지은 거 변호나 해주고 사느냐고 복음 전하고 살지 나처럼 목사 안 되고 왜 변호사로 사느냐고. 그래도 꿋꿋하게 변호사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승호 장로님은 매일같이 남의 이빨이나 막 드륵드륵 갈아주고 그래서 하네. 남의 이빨이나 갈아주고 왜 사느냐고 복음 전하고 살지 목사로 살지. 목사 안 되고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래 이야기하시잖아요. 사역자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가기까지도 너들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산 사역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죠? 사역의 맛을 못 봤어요. 왜죠? 주님의 능력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왜죠? 주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니까 사역이 힘들게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피곤한데 힘든데 왜 힘든 그 길 가게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아이들에게 너도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된다. 너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때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때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복음 때문에 때로 굶기도 하고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손해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 좀 당하죠. 어려움 좀 겪죠. 망하면 망하죠. 실패하면 하지요. 뭐가 문제냐. 예수님 한 분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복음만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살이 사는데 낙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낙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복음 때문에 이런 핍박도 받아보는구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종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살아가시는데 그런 종들처럼 내가 복음 때문에 욕들 다 얻어먹네.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도 겪어보네. 복음 때문에 손해도 겪어보는구나. 좋다,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라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정한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여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사람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나발의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었어요. 너희 집에 양털 깎는 날이 너희 집에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전에 너희 양떼를 보호해줬고 너희 양떼를 하나도 잃지 못하도록 지켜줬다. 너희 종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떡과 고기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나발이 이런 거지 무시해버리고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나발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9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구하기를 마침에.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나발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그늘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더라. 어디로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에게. 그죠? 그늘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여러분, 알아보면 되잖아요. 나발이 종들을 불러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발은 다윗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지? 이제 이세 아들이 도대체 누구야? 아니, 당신들이 우리 양태를 지켜줬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종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이야기 먹어라. 다윗이 사람을 나한테 보냈는데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담이 되어줬습니다. 산적들이 와서 도둑이 와서 양떼를 훔쳐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을 양떼를 지켜줬고 보호해줬습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들을 불러서 확인해 보면 되고 물어보면 되고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누구지? 아니, 주인님 다윗을 모르십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한 사람을 올려보내라. 그와 싸워서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고 그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인 말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노래 못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왕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다윗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다윗 나발은 다윗을 전혀 알지 못해. 여러분, 육신은, 나발은 육신의 그림자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육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육신에 안, 육신에 갇혀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무시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인도를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지. 그게 각오와 결심으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철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요. 이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젭스크에서도 목사님들 오시는데 5월달에 CLF를 참석했는데 20년을 교회를 다니며 목회를 해왔는데 자기가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눈보다에게 내 죄를 사해 놓으셨는데 나는 이 사실도 모르고 성도들을 법에 얽어매고 행위에 가두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찾던 복음을 오늘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사람들은 그냥 그렇지 죄인이잖아 우리가 죄를 짓잖아 보편적인 생각을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깨닫지를 못해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면 나도 의롭구나. 주님이 나도 의롭게 하셨구나. 이미 의롭게 놓으셨는데 23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감히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인과 의인이 백지장 하나 같지만, 백지장 하나 차이 같지만, 죄인이라는 생각 하나가 버려지지 않으면 의롭게 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생각 하나 안 버리면. 이제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다윗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지금 이 집에 이 집을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걸 생각하실지니, 야, 사망의 소식이 들려지는데 아비가일이 마음에서 나발을 등지고 다윗에게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비가일이 똑같은 아비가일인데 나발에게 속해서 나발에게 이끌려 사는 삶은 저주요, 멸망이요, 사망이요,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나발에게서 떠나게 되고 다윗의 마음과 만나지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속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발에게 속해 사는 삶은 저주요, 불행이요, 멸망이었지만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속하여졌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속하는 순간부터 다윗의 생명을 낳게 되고, 다윗에게 속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 아비가일의 삶을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담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사원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급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원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로 살 때가 행복하겠어요? 다윗의 아내로 살 때가 행복하겠어요? 예, 다윗의 아내로 살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육신에 속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간음죄 잡힌 여자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가 이제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저주가 끝이 나고 심판이 끝이 나고 사망이 끝이 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아비가일 다윗에게 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듯이, 간음죄 잡힌 여자가 육신의 삶에,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속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는 재앙을 막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아주시고 저주를 막아주시고 불행을 막아주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되고 귀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내 인생을 대신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기대를 두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달려가면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간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요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하늘의 신령한 복 다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죠? 예. 이제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뭘 주저할 게 있습니까? 뭐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속한 삶은 저주였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발에게 떠나서 다윗에게 속하게 되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낳는 삶이 되듯 오늘 육신에 속한 삶을 살던 삶은 저주이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